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5절과 6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5절과 6절 말씀.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하는 것일 겁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배타적입니다. 우리만 옳고 다른 곳에는 옳은 것이 없고 구원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됨, 그래서 이 맞고 틀리고 하는 것이 정확해야 되는 것과 맞는다는 것이 좁아지고 얇아지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옳고 맞는 것 안에 그 내용이 부여해야 됩니다. 옳은 것, 맞는 것, 진리됨, 그 내용만은 풍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맞느냐 틀리느냐에 선을 긋는 그 작업에만 치중을 하고 맞고 옳고 진리된 내용의 부여함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성경이 이 일에 대하여 특별히 오늘 본문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정확히 할 것을 가르칩니다. 옳은, 맞는, 진리됨 안에서 우리가 틀린 것과 구별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신앙이 어릴 수가 있다는 것, 약할 수 있다는 것,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깊거나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누구는 신앙생활을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모든 면에서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 가지 잘못하고 하나만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 가지를 잘못한 것보다 그 하나가 시작을 그 하나로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올해도 8월 17일, 18일, 19일 2박 3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양평에서 할 텐데 성도 여러분들 부디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들 열심히 오셔서 교인끼리 친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의 최고의 그 내용은 놀자는 겁니다. 수련회 가면 뭐 밤낮 박수치고 밤새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름 수련회는 이 몸을 튼튼히 하자, 여기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작전입니다. 그리고 교우들끼리 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자 성도들 중에 어떤 걱정이 있느냐 하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피시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 수련회 참가 조건에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를 묻는 것이 없고 코를 고느냐 안 고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어서 피시라 이겁니다. 그걸 뭘 잘한 짓이라고 대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숨어서 한다면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실 건데 담배 끊고 예수 믿지 못합니다. 예수부터 믿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보다도 낫고 모세보다도 나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더 넓은 자리로 가는 것이지 모든 것 딱 다 끊고 시작, 그럼 벌써 딱 완성이 되는 이런 시작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가 마땅히 진보하고 더 나가야 될 텐데 하지 못해서 꾸중을 듣는 것과 그가 여러 잘못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는 일에 어떤 것 하나를 시작한 것과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는 뜻밖의 그 이해력과 포용력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옳고 그런 것을 칼질하는 데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 사람이 성장하고 깊어져야 되는 걸 기다려야 된다는 시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과 따뜻함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시각을 가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24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출애굽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 300만 명쯤으로 추산됩니다. 혼자서 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때는 뭐라고 시비를 걸 수 있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무도 옆에 증인이 없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네 개인적인 소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시비가 가능하고 또 하나는 네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제대로 고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신 것 아니냐 이런 시비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을 인도하다가 한두 번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느냐 하면 그럼 장로를 세워라.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것과 하나님이 이 백성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 증언케 하여 네 그 하는 일에 힘을 덜도록 해라. 그래서 처음 그 70인 장로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이 부름에 그 명단에 올라있으면서 오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두 그 이스라엘의 어른 둘이 있었는데 불복하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상당히 지금 나쁜 마음가짐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듣고 모세에게 금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지위를 위하여 사실은 1차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모세의 부름,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룬 것에 따라서 와서 줄순 자들에게만 임해야 모세의 지위가 더 확고히 되는데 부름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세의 권위가 그만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죠?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그 신을 내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선지자 노릇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모세의 개인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오지 않은 자 불복하고 진에 남아있었던 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즉 우리 생애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끌어내리려는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분위기 그 색깔은 따뜻한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뭐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만 보통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여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믿지 않은 불신의 벌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보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며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의 그 벌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믿나 안 믿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믿은 대가로 천국을, 안 믿으면 안 믿은 괘씸죄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분입니다.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지 믿나 안 믿나 심사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3부까지는 이해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말이 갖는 뜻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해요. 우리는 다 원래는 죽게 돼 있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냈습니다. 떠내려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밧줄을 던져서 잠날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밧줄로 우리를 묶어 꺼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가 그 밧줄을 붙잡은 꼴이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붙잡으면 구원하고 안 붙잡으면 내버려 두시는 식으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결단이 구원의 근거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내내 설명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즉 구원을 충분히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지 우리에게 무슨 던져진 하나의 기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봅시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편을 드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내미신 열심 있는 행위요 행동이지 어떻게 하나 보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시각,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십시다. 10절 이런 사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직도 그러곤 있습니다만은 예전엔 좀 더 열심히 그 여러 사람을 도왔었습니다. 그 도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쓸모없는 사람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번에도 미국에 갔을 때 잠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벨로무 떨거지들이 다 제 제자라는 겁니다. 저한테 밥 한 끼 얻어 먹었든지 용돈을 다 썼든지 무슨 저 등록금의 도움을 받았든지 뭐 따뜻한 말을 하나 들어 다 제 제자래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아졌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제 제자라는 게 겁이 나요. 완전히 아니올시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할 수 없죠. 이제 그 어떤 이가 저한테 그 저랑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논쟁 대상인 사람이 이렇게 저를 흠을 잡았습니다. 박 목사는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마다 제자들마다 쓸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박동준 목사라고 이름을 댈 필요는 없지만 뭐 어디 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가만 생각하니까 뭐 우리 아들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의사죠, 그죠? 이게 괜찮아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린 누구에게 쓸모 있어야 되는데, 우린 누구에게 쓸모가 있기보다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증명이 되는 일밖에 할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비평과 심판의 가장 나쁜 마음 씀씀이는 뭐냐 하면 누구를 비평함으로써 나의 높은 견해, 분명한 시각, 이런 것, 즉 나를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가장 뭐라 그러는 대목이에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하여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보다도 국률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난 나 할 거 다 했다. 난 틀린 거 없다.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아닙니다. 그가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요. 로마서 11장 같은 데 와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아는 것이 이 신앙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겁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30절과 31절 보시면 뭐가 재밌냐면 이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방이 구원을 얻듯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랍니다. 이방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과 그 일하심에 있어서 실패와 변경이 없으십니다.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능력으로 부족할 것이 없으신 분이고, 변경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은 그 계획하시는 바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성실하심과 의롭고 거룩하신 모든 문제에서 조금도 흠이 없으십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간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구원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계획을 가졌는데 중간에 그게 안 돼서 바꿨다라는 뜻의 원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위한 원래 계획입니다. 되게 힘드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대상이 전 인류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족속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한 그 중개자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국가입니다. 그건 뭐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못 박혀 있습니다. 제사장 국가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 이제 열방을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하자면 이해하기 좋게 하자면 하나님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막대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막대기를 붙잡고 이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놈의 막대기가 부서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직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 하나님 백성된 신앙마저도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 막대기가 있어야 우리를 꺼낼 텐데 그 막대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할 방법이 없죠. 그냥 성경의 얘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은 구하셔야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막대기가 막대기 노릇을 안 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직접 손을 내밀어 붙잡았답니다. 막대기를 꺼내서 우리 보고 붙잡으라 그런 것보다 이게 낫죠. 하나님 직접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내신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막대기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우리를 그 막대기가 없어지자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내밀어 붙잡아내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다면 원래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부른 이스라엘을 외면할 리가 있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시는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스라엘의 실패면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이방은 당연히 실패해야 되고 둘 다 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은혜로 실패한 이스라엘도 구원하고야 말 것이다. 말이 맞느냐? 안 되죠.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감탄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는 그의 판단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의 길은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해요.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편을 드시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떤 논리성, 어떤 일관성, 어떤 근거를 가지시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 편을 드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편을 드신 모든 것은 말이 안 되는 방법이요. 무경우요. 억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이건 뭐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지 이건 가볍게 볼 말은 아닙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억지와 무경우요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편입니다. 무조건 우리 편입니다. 무조건 우리 편. 그 우리 편을 들게 하나님은 논리를 초월하시고 비약하시고 그 객관성, 공의로움을 넘어오십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 위해 우리를 편들기 위해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고 이제 또 구원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구원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저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 얻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깊도다 하나님의 무경우와 아시겠죠? 억지의 부요함이요로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눈에 힘주고 째려보지 말라 말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을 심판합니다. 누구는 새벽 기도를 강조하며, 누구는 철야 기도를 강조하며, 누구는 성경 읽기를 강조합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걸 강조해서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 무슨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것은 귀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기도를 하니까 안 하는 사람은 다 간첩이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거긴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면요, 그게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반은 졸고 반은 기도하고 비몽사몽이 되니까 정신 차렸을 때 하는 기도가 나요. 그래서 점심때라든가 저녁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또 뒤집어서 새벽기도 하는 것들은 괜히 겉멋만 들은 거야. 새벽기도 간다는 행위만 있지. 가서 실제로 기도해? 한 시간씩 엎드려 있어봤자 절반은 골더라. 뭘 골아요? 코를 고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서로 그러지 말자고요. 누가 새벽기도를 강조하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귀한 일입니다. 집사님은 어쩜 그렇게 주를 사랑하는 열심이 그렇게 뛰어나십니까? 저는 참 부럽고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걸 뭘 누가 옳으냐고 그냥 조상을 나열하면서 칼 뽑고 싸우세요. 그거는 정신을 하세요. 아니 기도만 하면 다야? 결국 신앙이라는 게 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먹고,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신자로서 살아야지. 난 짬만 있으면 먹고 자. 박동준 목사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뭐가 불만 있어요? 그러라고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잘 쉬어라 쉬어. 우지 말고 쉬어. 마루를 구르며 노는 어린 것. 왜 시비? 우리가 누구를 공격해서 당신은 이렇게 안 해. 그러는 말은 전부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나는 해. 난 잘났고 넌 못났어. 이거란 말에 결국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는 지적은 다 나쁜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어떤 꾸중도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안타까움을 가지거든 그게 고함질러서 될 일인지 기다려야 될 일인지 그를 어떻게 해야 그가 좀 더 나은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할지 좀 더 깊은 생각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옆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음미해야 됩니다. 깊이 음미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내가 뭘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뭘 하면 다 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누군지 분명하죠. 하나님과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뭐 그 다른 것과는 그 분명합니다. 선이.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어디까지인지 선이 분명치 않죠. 그러니까 선을 그어주십시오. 사돈의 8천까지입니까? 반경 2km입니까? 묻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 책임을 다한 것이 됩니까? 주님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강도 만나서 누가 죽게 됐습니다. 다 외면하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줬습니다. 36절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 대답이 그렇습니다. 옳다.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이 율법사의 질문은 뭐였냐면 내가 내 신앙, 내 구원을 위하여 어디까지가 내 책임입니까? 어디까지 하는 것이 내 책임입니까? 예수님의 반문은 이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전혀 다릅니다, 질문이. 지금 이 율법사의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하면 내가 잘한 겁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이라든가 구제라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 쪽에서 채점이 돼야지 베푼 쪽은 아닙니다. 베푼 쪽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베푼 쪽에서 평가하는 건 나는 어디까지 사랑했다거든요. 즉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 구제, 희생 뭐든지 다 내가 어떻게 남다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이건 분명히 충고해야겠다 하는 잘못을 성도들 중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옆에서 충고해야 됩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이런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 보세요. 상대방에게 호되게 꾸중을 하죠. 무슨 소리야? 상대방이 듣고 깜짝 놀라고 아 그랬습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상대방이 뉘우쳤어요.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그럼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아니 글쎄 말이야 지난번에 내가 성가대 앉아있는데 누가 예수를 믿는 거하고 이거하고 글쎄 갓대려서 내 무슨 소리야 당신 그래갖고 예수 믿을 거야 말 거야 당신 그러면 안 돼. 상대방이 얼마나 놀랐는지 말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지더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쳤느냐 어떻게 정답이 왔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얼마나 그때 필요한 얘기를 정확히 했으면 아가리가 닥치고 꼼짝도 못하더라.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쌍놈 새끼예요. 나 잘났다를 위해서 모두를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시체 위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때 정답을 얘기해서 모두를 입 다물게 했는가? 그때 옆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데 다 얼굴만 빨개지고 꼼짝도 못해. 이건 안 된다고요. 내가 한 얘기를 잊어야 돼요. 상대방이 정답을 알아먹고 상대방이 바른 길을 찾게 해서 그걸로 여러분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내가 어쨌다고요. 신앙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이 잘못한 거 파고들고 그걸 정확히 비평하고 정답을 잘 알고 여기에 신앙의 높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의 깊이란 어디 있냐? 마태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병든 자를 찾아간 그래서 그를 돌이키시는 그 기다림과 그 따뜻함과 상대방을 변화될 때까지 이 저어주는 기다려주는 그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우리 성가대가 이래서 되겠어? 깃단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뭐 이래서 되겠어? 그럴 할 말이 있어? 묵묵히 나와서 그래서는 안 되는 일 하지 마시고 꼭 그래야만 되는 일을 몸소 하세요. 연습에 아무도 안 나와. 그럼 혼자 나가서 일찍 나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 사랑이야? 그럼 먼저 나와서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세요. 우리는 뭐요? 손은 왜 들고 지랄이에요? 뭐가 신앙? 바른 말하고 정답하는 게 신앙 아니에요. 기다리는 자,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자,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 이걸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이런 거야. 신앙이란 이런 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점심 했어? 뭐 먹고 싶어? 이걸 하세요. 제발 좀. 오늘 점심 내가 살게. 이걸 좀 하세요.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시면 성도들끼리 적어도 같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끼리 친하지 못하고 가깝지 않으면 그 교회는 꽝인 거예요. 세상에서 서로 적대관계고 경쟁적이고 상대방을 죽여야 사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지만 교회는 아닌 겁니다. 서로가 누구나 잡아먹을 사람 없나 이러고 다니다 여기 뭐 맛있는 등심 있는데 안 드시겠어요? 따끈따끈한 자존심 있는데 안 가져가시겠어요? 이게 신장 거예요. 그게 교회고 만나면 반갑고 뭘 도와드릴까 이렇게 써 있어야죠. 뭐가 필요하십니까? 박수를 쳐드리니까 등을 긁어 드리리까? 감탄한 모습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신앙이어야 돼요. 오늘날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돌 같아요. 섞이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각자가 숨어 있으면 두려워하며 외로워하며 불평과 비판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간섭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에게 본받기를 요구하는 마음이며 그래서 일어나는 성도들만이 가지는 감사와 찬송의 자랑거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에 동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누리시고 또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무한하신 사랑이었고 무한하신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사 나를 만나는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만나는 따뜻함과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